사무엘상 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1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오늘 4장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와 전쟁이 일어났나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집니다. 진 것까지도 뭐 이해하죠. 전쟁 질 수도 있죠. 뭐 국지적인 전투니까 한 번쯤 지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뭘 뺏기냐면 두 번째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극이 확산되면서 엘리 가문의 멸문지화로 오늘 4장의 마무리가 되고 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뭐라고 소리 지르죠? 이가 보시라.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러고 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가 이제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장면을 오늘 이제 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전반부에 있는 도대체 여호와의 궤, 그 법궤를 어쩌자고 들고 다녔는지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교훈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아멘.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적인 배경으로 봐서 사사기 말미잖아요. 사사기 말미에 활동했던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던 삼손입니다. 삼손이 막 내려가서 국지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사람도 때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족속이 어디죠?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주석이나 신학 서적들 사무엘서 강해서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아, 요 시대가 삼손이 활약했던 시대와 좀 중복되는 시점 어딘가가 아니겠는가. 이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뭐 이미 사사기에서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어떤 민족이죠? 이 해양 민족이고 무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철제를 다룰 수 있는 제련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땅 부딪히면 청동기가 쑥쑥 들어가서 이게 싸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블레셋 족속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더군다나 가드에는 이제 후반부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드 사람 누가 또 유명해요? 우리가 알기로 블레셋 족속 중에 장수 골리앗이요. 그런 사람들 기골이 장대하고 사람들이 막 거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거기다 뭐까지 최신식 무기를 들었어요? 철제 최신식 무기를 들고 그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건드리지도 못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싸움에 능했는지 해양민족입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때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블레셋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 그 페니키아 위쪽 지중해에서 건너온 족속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이들이 나일강 하류로 들어와서 이집트 땅에 점령을 해보려고 거기서 막 가서 이집트 제국과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집트가 워낙 그때는 강했으니까 수도 많고요. 그래서 쫓겨와서 약간 이집트 나일강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데가 거기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그들이 점령한 다섯 성읍 지역이 이제 계속 사무엘상에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족속이기 때문에 이 전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 보통 실력을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고 무기로도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하고 나가야 되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붙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그런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싸운 결과가 어땠습니까? 1차전입니다. 4,000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패전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러고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머리를 싸매고 회의를 합니다. 지금 회의해야 될 상황입니까?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읽어보니까 3절 4절 뭐 하세요?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발상인지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자꾸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도 뭐 마냥 전쟁에서 승리했나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해보겠다고 또 회의했잖아요. 그 별거 아니니까 그냥 몇 명 올라가 봅시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꽁지가 빠지게 줄행랑했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네 이러고 다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뭐 했을까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기도했다고요. 오늘 그런 장면을 기대한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기대한다고요. 누가 기대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대하신다고요. 볼까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7장에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네, 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돌아와서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졌으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와서 울며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며,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마음대로 나가서 우리의 계획으로 싸웠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쟁이 왜 패배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뭐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다고요.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전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오늘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여호수아 시대의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셨다면, 모세 오경을 기억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다면 여호와의 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호와의 궤를 무슨 궤짝처럼 끌고 와야 됩니까? 본인들이 여호와 앞에 가야 되잖아요. 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야 되잖아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회개 기도 드리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사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사기 4장의 장로님들은 그 어두운 시대라,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라 머리에서 떠올린 발상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가 왔으면 백성들이 또 반응하잖아요. 그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이 승기가 승전의 기운이 자기들에게 온 것처럼 착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보면 하나도 안 따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여호와의 법궤가 왔다고 막 이젠 다 이긴 것처럼 좋아합니다. 블레셋 족속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동그래져서 아니 쟤네들 왜 저러나? 아직 따끔한 맛을 더 봐야 하나? 그 봤더니 법궤가 들어온 거예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뇨오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러고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누가요? 블레셋 족속이요. 사실은 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지냈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의 궤를 베러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감히 여호와를 아련하고 임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은소, 은혜가 시작되고 속죄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법궤를 덜렁덜렁덜렁 들고 전쟁의 승리의 도구로 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짜낸 아이디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거칠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가 졌지만 이 법궤만 가지고 오면 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싸움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주술적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주술적이다. 마치 부족처럼, 마치 무슨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을 부리는 그런 못되고 고약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습니다. 그걸 다른 이방 족속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오늘 사실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볼 거예요. 아니 그들이 블레셋 족속이 삼손한테 맞아 죽고 패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곤 신상을 끌어다 가지고 막 전쟁터에 가지고 오나요? 이방 족속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이 합니다. 사실 법궤가 크지 않습니다. 법궤가 한 규빗 반, 한 규빗 반 높이가 두 규빗 반입니다. 한 규빗이 우리 교회 몇 센치요? 우리 교회 50cm로 통일했잖아요. 규빗 반이면 얼마인가요? 75cm잖아요. 75cm 장이 몇 규빗이요? 두 규빗 반. 1m25잖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크지 않아요. 하지만 법궤가 의미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고 거룩성이 거기 안에 담뿍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함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어디서 온 발상인지 어디서 찾아보실 수 있나요? 법궤가 움직이려면 우리가 출애굽 시대로 가봐야 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를 돌아보시면 법궤가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호와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해 주시는 임재를 거기서 상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낮에 이동할 수 있는 가장 가시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구름기둥이? 구름이?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을 정리하고 법궤를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광야시대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선행이 되어주셔야 그걸 들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을 말씀 안에서 다 기억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로님들의 아이디어는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는 수단으로 완전히 법궤가, 이 법궤라고 하기도 뭐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법궤가 왔으면 이분들의 생각처럼 막 전쟁에 나가서 그럼 이겼을까요? 못 이깁니다. 그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배하여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죠. 착각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용당해 주시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을 이용한다, 이게 참 많이 표현하면 안 되는 표현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밖에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행동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도 막 우리가 급박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딱 방점을 찍어놓고 기도 제목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묻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한다고만 외칠 때는 없습니까? 우리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분은 그분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빨라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바꾸는 게 빨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죠. 우리가 우리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죠. 그게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을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하게 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간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기억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졌다, 패배했다, 망했다 이런 건 잘 기억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저처럼요. 순종의 열매보다는 나를 위해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 볼 때보다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존엄과 어미하심을 이렇게 자꾸 지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사기를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전쟁 가운데 열국 가운데 손에 붙이셔서 패배하시고 괴로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사사기에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국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다고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받들고 사는지 경배하고 사는지 참 예배자로 사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신다고요. 달아보신다고요. 그 달아보시는 도구가 열국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자꾸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스트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잡고 이 전쟁을 하나님 싸워주시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좌정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기를 붙잡고 기도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반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부르심을 꼿꼿하게 서서 아니에요.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돼요. 막 우리는 이 전쟁의 괴로움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삶의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하나님 그것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런 의식들이 사사시대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막 머리부터 뼛속 깊숙이 다 그런 의식이 박혀 있겼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 승리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이렇게 버젓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괴로운 일을 누구나 만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정말 내가 예상치 못했던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지나고 나보시면 아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때의 그 한순간 괴로움을 내 인생에 주셨구나. 그런 거 깨닫게 됩니다. 그런 거를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패배감을 맛보았을 때 상실감을 맛보았을 때 뭐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귀한 은혜를 너의 인생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후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아픔이었지만 사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님들처럼 또 여호수아 장군처럼 무슨 일을 만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달려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하여 일평생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